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과 신종 코로나 대유행병 등 핵심적인 국제 도전에 대한 대응에서 양자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략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들에 대한 대응에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두 사람이 통화해서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미한 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취임 이후 백악관을 방문해 줄 것을 제안했고 윤 당선인은 사의를 표하며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주가 지난 가운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구 절반이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10일 우크라이나 국영방송을 통해 도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20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 사로 도시를 떠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클리치코 시장은 방송에서 키이우는 하나의 거대한 요새가 됐다며 모든 거리와 모든 건물 그리고 모든 진입로를 요새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클리치코 시장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앞서 지난 9일 키이우 서부에 있는 병원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2주 동안의 침공 기간 의료기관에 대한 러시아군의 폭격이 18차례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에 있는 산부인과 어린이 병원에 폭격을 가했고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대한 러시아군의 잇따른 공격에 세계 각국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테판 두자렉 유엔 대변인은 어떤 의료기관도 공격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기관과 병원, 의료진과 구급차 등에 대한 공격을 즉각 멈출 것을 호소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러시아군의 행태를 상상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군의 활동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과 3자 전화통화를 하고 즉각 휴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궁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또 이날 통화에서 어떤 위기 해결책이라도 이는 반드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을 통해야 한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또 세 정상은 앞으로도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정상들은 10일 프랑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맞서 반드시 이를 물리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9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외교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어떠한 단기 전술적 이익을 획득하더라도 결국은 전략적 패배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전투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를 장악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함께 안보 지원을 위해 14억 달러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왔으며 여기에는 스팅거 지대공 미사일 등이 포함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9일 많은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을 대폭 감축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테드로스 아자놈 게브레시우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세계적으로 확진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드로스 총장은 그러나 세계적 유행병이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모든 장소에서 종식될 때까지는 어떤 장소에서도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드로스 총장은 WHO가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기 진단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며 전문적인 검진과 더불어 추가적인 자기 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많은 가난한 국가들에게는 전문적인 검진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지침을 통해 검진 기회가 대폭 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태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한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가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일제히 초당적인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평북과 함경북부 아침까지 비 또는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은 한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으로 새 대통령 당선에 따른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제20대 대선에서 제1야당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원칙 있는 대북 정책과 미중 전략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미한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현 문재인 정부와 다른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를 완료한 결과 48.56%, 1639만여 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 1614만여 표를 얻으면서 불과 0.73%포인트, 24만 7천여 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1, 2위 간 이런 격차는 한국 헌정사상 가장 적은 수치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인데 역설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끈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등으로 집권 세력과 갈등 끝에 지난해 6월 정권교체를 기치로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대선 도전을 선언한 지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보수 성향 야당 후보의 당선으로 진보 성향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들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의 새 정부 앞에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의 미한일 협력 문제 등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윤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가진 당선 인사에서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또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가치 기반의 미한 동맹에 무게를 싣는 발언도 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 이상 동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미북 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윤 당선인은 그동안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 정책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윤 당선인은 북핵에 대한 억지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추가 도입 등이 검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축체계.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시 보완하고 또 북한 미사일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 추가 배치라든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보다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대화와 협력으로 틀어는 접근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조건 없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왔으나 이제는 임기 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면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반면 윤 당선인은 남북관계를 푸는데 핵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대화에 대한 방점은 분명히 찍혀 있고요. 이제 다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했던 원점인 2018년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관계에 대한 대화보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강조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식의 일종의 균형 외교를 펴온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정책 기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에 한층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한미관계 강화인데 포괄적 전략 동맹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적극적인 참여가 될 걸로 보이고 그거는 기존에 등한시했던 지역 차원에서의 그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체적으로 쿼드 워킹그룹 가입 또 산불정책 폐지 이런 것들을 공약에 걸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정권 초기에 한중 간의 긴장과 마찰은 불가피해질 걸로 보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윤 당선인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며 향후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미한 정상회담 등의 계기를 통해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문재인 정부 내내 갈등을 빚어왔던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윤석열 당선인은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미국이 한미일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게 인도태평양의 1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동맹 지정이 강화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일 정부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요구가 있을 거고요. 또 양국 모두 지금 양국 관계의 피로감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정부 탄생을 계기로 대화의 어떤 여지는 좀 더 커질 거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오전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충탑에 헌화하고 분향한 후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한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두 나라의 철통 같은 관계를 강조하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택 앞에서 당선 소감을 밝힌 지 불과 20여 분 만에 VOA에 당선을 축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9일 VOA의 논평 요청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한다며 미국과 한국 동맹, 우리의 경제와 국민들은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과 계속 협력해 우리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뒤 국무부 대변인도 VOA에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며 두 나라 간 긴밀한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같은 논평을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한국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과 첫 전화통화를 나누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서 긴밀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그와 대화를 나눴다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총인 미한동맹의 힘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대유행, 공급망 등 주요 국제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가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일제히 초당적인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두 나라의 관계 발전과 협력 증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상훈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9일 트위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미한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도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이자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윤 당선인의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이번 대선 결과가 미한 양국의 초당적 협력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윤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모든 정치적 배경을 가진 양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더욱 강력한 미한 동맹과 초당적 협력 증대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미셸 슬틸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윤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윤 당선인이 이런 리더십 역할을 맡게 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동반자 관계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현 문재인 정부와는 크게 다른 대북 정책과 외교 안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윤 당선인은 북핵 억지력 강화 등 원칙 있는 대북 관여 정책과 강력한 미한 동맹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원칙 있는 대북 관여를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자신의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한 비전을 발표하면서 무조건적인 대화와 관여를 위해 북한의 저자세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여 평화를 확고히 지키겠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한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특히 한국이 북한 문제에서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남북 간 소통을 늘려나가고 판문점에 미국과 남북 간 3자 간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히면서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해왔습니다.
불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한 확장 억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B-52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투발 전략자산을 전개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명백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자위권 행사로서의 선제 타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권에 눈을 감아선 안 됩니다.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권 문제는 보편적 문제로 똑같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에도 예외 없이 관여할 것이라면서 향후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해 원칙에 맞는 정부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어떤 현안보다도 북한의 비핵화와 국민의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대북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통적 미한동맹 복원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미한관계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미한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한 양국군의 군사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입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습니다.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와 법치,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21세기 새로운 위협과 도전으로 꼽히는 환경 문제와 테러, 에너지, 우주, 사이버 분야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미한 양국이 전통적인 군사 안보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포괄 동맹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주축인 4자 안보협력체 쿼드사나 워킹그룹에 참여해 영내 관련국들과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는 열린 협력을 추구하고 유엔과 주요 20개국 G20 등 다자 외교 현장에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호 존중과 정경분리, 공동 이익의 원칙에 따라 관계를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엄밀히 말해 같은 위치에 둘 수는 없다며 미한 동맹을 외교 안보의 중심축으로 놓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를 풀어갈 때 중국과의 상호 존중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미한 관계 강화 방침의 전제 위에 백신과 공중보건, 기후변화, 문화,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양립을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북한 문제에서부터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엄중한 대외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촘촘히 얽힌 현안 속에서 미한동맹과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새 정부의 주요 과제인데요. 어떤 외교 안보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대외 현안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속되는 미중 갈등, 국제사회의 뇌관으로 떠오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긴장이 고조되는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기 정부가 안게 될 최대 난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남북, 미북 정상외교를 성사시켰지만 비핵화와 대북관계 개선에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특히 2019년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북한은 바이든 정부든 물론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올해 들어 9차례에 걸쳐 무력 시위를 벌이고 2018년 4월 스스로 중단을 선언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재개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수준의 도발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새 정부는 2017년 11월 말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 이후 최대 위협을 다뤄야 합니다. 이럴 경우 당장 대북 관여 방안보다는 동맹인 미국과 함께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재개 여부가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할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한 연합훈련은 2018년 북한과 핵협상 이후 대부분 축소됐습니다. 특히 대규모 기동훈련은 대북 외교 모색과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몇 년째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대북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쟁점이 되기도 했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문제도 다시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북한 미사일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다층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선 한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데다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이 경제보복과 함께 강력하게 반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MD 참여, 미한일 군사동맹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사드 3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접근에 비판적 견해를 밝히며 집권할 경우 재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어 정책 변경 여부가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에서 윤석열 정부가 현 문재인 정부와 달리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도 워싱턴에서는 큰 관심의 대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갈등이 무역 등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와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 영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국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미한 동맹을 역내 안보를 넘어서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현대화하는 데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의 인도태평양 협의체 쿼드에 대한 한국의 참여 범위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쿼드 참여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주말트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환영할 것이라며 한국이 쿼드 합동 군사 훈련에 참여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Well, I'm sure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welcome if South Korea decided, for example, to join some military exercises performed by Quad members. So,
쿼드 가입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한국이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마음이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기존 약속을 구체화해야 할 외교 안보 현안입니다. 지난해 5월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정상 차원에서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미루는 동안 일본 자위대와 미군은 이미 타이완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일 미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작전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악화했던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큰 숙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한일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 등 얽힌 현안이 적지 않아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한국이 국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는 것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제사회에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본과 타이완 등 역내 다른 미국 동맹보다 뒤늦게 참여했습니다.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대외 현안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 문제가 미한 현안에서도 주요 당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방문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새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양측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첫 기회가 될 것이라고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말했습니다.
The intensifying great power competition, including not only Russia, but China, all of that. I think that has to be the context of having this meeting. But
국제 지정학적 정세에 많은 변화가 시작되는 상황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티븐슨 전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 등 강대국 간 심화하는 경쟁을 비롯해 미한 동맹 현안, 대북 접근,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안 등 양측이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워싱턴의 유력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한국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중국과 일본 관련 발언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도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과 한국 간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정책면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미국과 훨씬 더 보조를 맞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관련 사안이나 정책에서 훨씬 더 나은 공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윤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관여에는 열려있지만 보여주기식의 정상회담은 원치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혜택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힌 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윤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동맹 차원에서 더 강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숙임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을 덜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숙임 연구원은 지난 5년간 김정은 위원장이 익숙해져 있었던 유순하고 다루기 쉬운 한국은 더 이상 아닐 것이라면서 한국과 북한 간의 긴장 고조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새로 들어올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 덜 유화적으로 나올 것이고 억지를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하지만 또한 북한과의 외교를 개선하는 방법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한국의 보수적인 정부와 관여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라고 엄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엄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큰 도발을 두 번 감행했던 2010년과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남북 관계 전반이 변화하고 도발 억지와 선제 타격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소 엇갈리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숙임 연구원은 윤 당선인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나 미국의 확대된 억지력 등과 관련해서 발언한 건 한국이 미중 간의 영향력 경쟁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더 취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내비쳤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지지하는 원칙이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해줄 것을 원하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중국이 한국 경제에 갖는 큰 영향을 인정하고 한국 경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란 겁니다.
I think the Yoon administration will probably want to be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안보 협의체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조심스러워 할 것이라고 엄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특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선보인 가장 대담했던 건 바로 한국과 일본의 긍정적인 관계를 내세운 것이었던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실제로 윤 당선인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의 마크 토콜라 부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의 글로벌 코리아로의 귀환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미국은 한국이 한 발짝 더 나서서 역내에서뿐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역할을 더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관계를 중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적인 활동을 중요시 여긴다면서
한국이 역할을 늘리는 것은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의 기고문을 통해 인도태평양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질서를 촉진하고 전략적 모호선 대신 한국의 이익과 가치에 따라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목표가 고고하긴 하지만 윤 당선인은 매우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진전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미중 긴장의 고조로 인해 이 같은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할 의지가 없는 데다 러시아와 전략적 공조를 굳건히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중 협력을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국제무대가 점점 더 분열되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게도 양쪽을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 윌슨센터 선임연구원 역시 이런 상황이 한국의 새 정부의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세계는 한쪽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그쪽과 공조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in the middle of a deepening divide. With Russia and China on one side.
진리 선임연구원은 어떤 면에서 이 같은 심화되는 국제적 분열은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폴 라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온 한국의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한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는 북한과 중국의 의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정권 보호 등 내부적 이유로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이존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라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의 도전과제는 경제적 파트너는 중국이고 안보 파트너는 미국이라는 점이라며 이것이 다소 우려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challeng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that, you know, first thing they'll tell you is their economic partner is China.
라케메라 사령관은 9일 하원 군사위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군태세 청문회에서 중국 혹은 북한이 싸우지 않고 승리할 방법으로 미국, 한국 사이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늘 우려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김정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오로지 그의 정권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세계에서 김정은의 입지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 is focused solely internally on protecting his regime.
아울러 제재와 미북 협상 교착 국면도 미사일 도발의 이유로 꼽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내부적인 이유가 더 큰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ecause of sanctions and that we haven't come to the table. I think it's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따르기도 하지만 또한 중국으로부터 자주적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케메라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은 역내와 글로벌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역내 우리의 동맹국과 협력국, 그리고 우리의 집합적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역량에 대한 연구와 개발 실험을 중단했다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진지한 의지는 수년간의 제재와 최근의 자연재해, 그리고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 기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한된 관찰에 기반할 때 코로나 대유행은 북한 정권 지도부가 국내 경제 활동을 통합 재조직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정권의 생존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한 권력 구조를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역내에서 도발적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과도한 우려로 인해 준비태세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케메라 사령관은 서면 보고를 통해 미한 연합군의 준비태세에는 몇 가지 도전과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발전으로 소규모 지역들이 성장하면서 일부 지역 내 건설과 잠식이 연합군의 훈련 실행에 걸림돌이자 난제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캠프 캐롤의 고고도 미사일 사드 방어기지에 대한 제한된 접근도 연합군의 준비태세와 관련된 문제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키메라 사령관은 중국의 타이완 공격 시 타이완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서 미군 병력을 운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적 조언은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 무엇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선 여전히 전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타이완 전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국 정부와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 국방장관 등과 논의할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아킬리노 사령관은 북한과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을 극심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 본토와 동맹국, 협력국들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은 정권을 보존하고 외교적 양보를 끌어내며 국제적 관심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 현대화와 관련해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재래식 전략적 군사 역량을 계속 증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력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킬리노 사령관은 우려가 되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미사일 발사, 특히 조종 능력에서의 명백한 진전과 극초음속을 달성했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성들은 작지만 증대되고 있을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타격 역량에 대한 방어 조치를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기체계는 미 본토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친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핵기술 개발과 병행된 장거리 미사일 연구 개발 노력은 북한 정권이 밝힌 미국에 대한 확실한 위협을 가하기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 달성 목표와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국제 제재 회피와 관련해선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 선박 간 환적과 해외 선박에 의한 보고되지 않은 직접 운송을 통해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동맹 협력국들과 협력해 북한의 제재 회피 감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노력을 피해가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재 이행과 중국의 해운 네트워크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고 북한 노동자들은 계속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킬리노 사령관은 한국과 관련해선 우주작전통합과 동맹 범위의 더욱 넓은 네트워크에 한국의 범위를 토막하는 것, 해양 영역에 대한 인지 증진, 미사일 방어 통합이 한국과의 주요 노력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시행하기 위해선 다국적인 범전부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 양국의 우선순위로 계속 남을 것이라며 미한 동맹은 전략적 제휴와 다자간 협력, 준비태세를 증진하고 역내 억지 공약을 확장하기 위해 성숙해져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의 3국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아킬리노 사령관은 독재주의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을 위협하면서 미한일 3국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 3국 공조는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으며 위기 소통을 촉진하고 통합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며 공동의 적국들에 대한 단합된 억지력을 위해 강력한 미한일 3국 공조에 계속해서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엘리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서면 보고에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한반도와 영내의 안보와 안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우방국과 협력국들도 이뤄진 영내 우리의 연결망은 상당한 이점을 주고 동맹인 한국과 일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면서 긴밀한 미한일 3국 그리고 양자 공조, 정보 공유를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유지하면서 억지와 준비태세 강화를 계속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북한이 노골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도 북한의 계속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프랑스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월 5일 실시된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에 사용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에 대한 실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북한이 즉각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과정에 선의로 전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의 국제적 상황이 북한의 추가 의무 위반에 대한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만다 밀링 영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8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한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큰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반드시 대화에 관여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과 유럽연합,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또 미국 등 11개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관련 논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시간 5일 오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 들어 아홉 번째로 지난달 27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지 엿새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27일 준중거리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5일 발사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평북과 함경북부 아침까지 비 또는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흐리겠지만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 14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2도, 낮 15도, 양덕 아침 영하 1도, 낮 13도, 신의주 아침 4도, 낮 16도, 구성 아침 2도, 낮 1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 13도, 강계 아침 2도, 낮 14도, 희천 아침 2도, 낮 17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흐리겠고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2도, 낮 13도, 개성 아침 0도, 낮 16도, 사리원 아침 1도, 낮 15도, 신계 아침 영하 1도, 낮 1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구름 많겠지만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5도, 낮 19도, 장전 아침 6도, 낮 17도, 평강 아침 영하 2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3도, 낮 20도, 장진 아침 영하 1도, 낮 10도, 청진 아침 3도, 낮 13도, 김책 아침 4도, 낮 1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도, 낮 10도, 김영권 아침 영하 1도, 낮 11도, 삼지연 아침 영하 4도, 낮 3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구름 많겠지만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겠지만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3월 11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과 정보기관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했습니다. 푸틴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우방국들이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큰 문제 없이 국경을 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그 같은 계산은 틀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월 1일 미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유세계를 그의 위협적인 방식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반을 흔들려고 했지만 그는 커다란 오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에 몰래 들어갈 수 있고 전 세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서방권과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또 미국을 분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푸틴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We prepared extensively and carefully. We spent months building coalitions of other freedom-loving nations in Europe and the Americas to the Asian and African continents.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광범위하지만 조심스럽게 준비했다며 몇 달에 걸쳐 푸틴에 맞서는 유럽과 북미,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자유를 사랑하는 여러 나라와 동맹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푸틴이 계획하고 있던 것과 그가 침략을 거짓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을 미리 전 세계와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거짓말에 진실로 대응했으며 지금 그가 행동에 나섰기 때문에 자유세계는 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cutting off Russia's largest bank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preventing Russia's central bank from defending the Russian ruble. Making Putin $630 billion war fund.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의 가장 큰 은행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며 6,300억 달러에 이르는 푸틴의 군자금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년간 러시아의 기술 접근을 막아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군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온 러시아 신흥 재벌과 지도자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영웅적으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gether with our allies, we're providing support to the Ukrainians in their fight for freedom. Military assistance, economic assistance, humanitarian assistance.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지원하고 있다며 군사, 경제,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동안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독재자가 침략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더 많은 혼란을 불러온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푸틴은 계속 폭력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전장에서 이득을 볼지 모르지만 그는 장기간에 걸쳐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과 신종 코로나 대유행병 등 핵심 국제적 도전에 대한 대응에서 양자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들에 대한 대응에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두 사람이 통화해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미한 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취임 이후 백악관을 방문해 줄 것을 제안했고 윤 당선인은 사의를 표하며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주가 지난 가운데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인구 절반이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크이우 시장은 10일 우크라이나 국영방송을 통해 도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20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 도시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클리치코 시장은 방송에서 크이우는 하나의 거대한 요새가 됐다며 모든 거리와 모든 건물 그리고 모든 주민로를 요새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클리치코 시장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앞서 지난 9일 크이우 서부에 있는 병원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에 있는 산부인과 어린이 병원에 폭격을 가했고 어린이 포함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2주 동안의 침공 기간 의료기관에 대한 러시아군의 폭격이 18차례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 대한 러시아군의 잇따른 공격에 세계 각국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어떤 의료기관도 공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기관과 병원, 의료진과 구급차 등에 대한 공격을 즉각 멈출 것을 호소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러시아군의 행태를 상상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행동이라고 비탄하며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군의 활동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임스 CP 영국 국방부 차관은 고의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병원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며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미 의회 하원이 9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인도주의 지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이날 투표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136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통과된 지원안은 오는 9월까지 정부 재정에 사용될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지원안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상황에서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돕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여기엔 안전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떠나간 15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특히 군사 역량 강화와 관련해 35억 달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다른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데 그리고 30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의 미군을 추가 파병하는 데 사용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의회에서 통과된 지원안은 더 폭넓은 지원 노력의 일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 모두는 앞으로 몇 주, 몇 달,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재건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지원안을 통과시킨 것 외에도 러시아산 원유와 다른 에너지 자원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하원은 찬성 414대 반대 17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15명의 공화당 의원 그리고 2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자 전화통화를 하고 즉각 휴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궁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또 이날 통화에서 어떤 위기 해결책이라도 이는 반드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대통령궁은 말했습니다. 또 세 정상은 앞으로도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정상들은 10일 프랑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자국에 가해진 서방 측의 제재가 경제 전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2월 현재 러시아의 인플레이션 연율은 9.15%로 이는 지난 7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3월 11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